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국방장관들이 17개월 만에 화상회담을 갖고 소통을 재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6일 둥진 중국 국방부장과 화상회담을 통해 방위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남중국해에서의 국제법에 따라 보장된 공해상의 항행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타이완 문제에 관해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점과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동부장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12일 중국이 러시아의 무기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사실상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미중 두 나라 국방장관들은 이날 북한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이야기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중 국방장관들이 소통한 것은 지난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회담 이후 처음입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무인항공기 공격을 당했던 이스라엘이 16일 이란 군부와 협력자들의 대응의 일환으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32개 나라에 서한을 보냈다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밝히면서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와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전신내각은 전날인 15일 3시간에 걸친 회의를 통해 대이란 군사행동 계획을 논의했으나 시기와 방법의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또한 미국은 지난해 10월 이래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수차례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경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1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국제통화기금 IMF 총회 참석을 위해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할 각국 재무장관들에게 미국과 공조해 대이란 제재 조치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전날인 15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요 7개국 G7이 이란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다자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미사일로 공격했던 시점에 안보상 고려에 따라 핵시설들을 일시 폐쇄했다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15일 밝혔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란 핵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그 가능성을 언제나 우려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지금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이란에 있는 우리 사찰 요원들이 14일 이란 정부로부터 이란의 핵시설 폐쇄를 통보받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매일 사찰하는 시설들이 모두 안보상 고려에 따라 폐쇄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핵시설들은 15일 다시 개방됐으나 그로시 총장은 사찰 요원들이 16일까지 복귀하지 말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 구조가 사찰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5.3%를 기록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16일 밝혔습니다. 성라이윈 통계국 부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1분기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29조 6,300억 위안, 미화 약 4조 1,700억 달러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성 부국장은 예비 추정치임을 전제로 지난 1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5.3%, 또 이전 분기였던 지난해 4분기보다는 1.6% 각각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붐볐던 공항 10곳이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비행기를 타고 움직인 세계 항공여행객은 약 85억 명 정도이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 2019년의 94%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공항과 공항을 연결하는 이 주요 허브공항의 순위를 바꿔놓았다는 것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자, 국제공항협의회의 15일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바쁘고 붐볐던 공항은 20년 가까이 독보적인 넘버원 자리에 있는 미국 남동부 애틀란타의 핫스필드 잭슨 국제공항입니다. 두 번째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항인데 2022년에 5위였다가 지난해 2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해 두바이 공항을 이용한 사람이 거의 8,700만 명이었네요. 애틀란타 공항에 1억 470만 명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두바이에서 비행기를 갈아탄 것이 아니라 두바이 자체를 목적지로 한 여행객만 따지면 두바이 공항이 3년 연속 여행객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공항이었습니다. 중동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흥개발국, 개발도상국의 항공여행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바이 공항이 더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애틀란타와 두바이에 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미국 텍사스 댈러스 포스워스 공항, 그리고 런던 히스로 공항,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그리고 미국 덴버, 터키 이스탄불,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인도 델리 공항 순이고요. 지난해 하늘길로는 1억 1,300만 메트릭 톤의 화물이 오갔는데 홍콩 공항, 미국 테네시 멤피스 공항, 중국 상하이 공항, 미국 앨래스카 앵커리지 공항, 그리고 한국 인천 공항이 국제 항공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한국전쟁과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 인천 상륙작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구촌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정치 ABC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네, 곧 워싱턴 DC는 오늘이 4월 16일 화요일이고요. 지금은 오후 3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이 24도고요.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오늘 북한은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서풍을 타고 들어오는 황사 때문에 공기는 매우 탁합니다. 황사 영향이 18일 목요일까지 계속되고요. 동쪽과 북부 대부분 지역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는 15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8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 함흥, 청진의 아침 최저 8도고요. 신의주는 9도, 원산 10도, 중강 4도, 해산의 아침 최저 2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신의주가 23도까지 오릅니다. 개성, 중강, 함흥, 낮 최고가 22도고요. 원산의 낮 최고 20도, 청진과 해산은 1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맑겠지만 앞바다 쪽만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2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4월 17일 수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허모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스라엘이 최근 감행된 이란의 공격에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한 가운데 이란도 맞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나서 독일과 중국 사이 협력은 위험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맞대응을 경고하는 등 지금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네요.
네, 이스라엘이 최근 감행된 이란의 공격에 대응할 것이라고 15일 다짐했는데요. 이에 이란은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앞서 이란으로부터 공격받은 이스라엘이 보복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보복하겠다고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헤르지 할레비 참모총장은 지난 주말에 공격당한 네바팀 공군기지에서 15일 병사들에게 이스라엘 영토를 겨냥한 이란의 수많은 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그리고 무인비행체 발사는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어떤 방식으로 이란을 공격할까요? 보복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알려진 부분은 있습니까?
네, 아직은 없습니다. 할레비 참모총장은 15일 대응 방법이나 시점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15일 기자들에게 이스라엘이 선택한 방법과 시점에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시내각이 다시 소집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시내각이 15일 이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영국 BBC 방송은 이스라엘 관리들이 이 자리에서 결정된 것이 있었는지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 측에 계속 요구하는 것은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네. 앞서 백악관 관리들은 이란에 대한 어떤 반격에도 미국이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이스라엘 측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한편 미국 국방부의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은 15일 이란에 대한 대응 결정이 이스라엘에 달렸다면서 우리는 긴장 고조를 보기 원하지 않지만 분명히 이 지역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의 보복 선언이 나온 날이 15일이고 바로 같은 날 이란이 응답을 한 거군요.
네, 이란의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은 15일 카타르의 쉐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국왕과 통화하면서 이란은 우리 이익에 반하는 어떤 작은 행위에도 가혹하고 광범위하며 고통스러운 대응을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측에 경고했습니다.
네.
라이시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을 겨냥한 작전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공격에 사용된 이스라엘 군 기지들을 겨냥했다면서 이란이 자기 방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맞대응을 다짐하면서 국제사회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많은 나라가 지금 양측 모두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네. 영국의 리시 수낙 총리가 양측의 자제력을 보이라고 촉구했고요.
네.
그 외 많은 나라 정상이 분쟁을 고조시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벨기에와 프랑스, 독일 등 몇몇 나라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항의해 자국 주재 이란 대사를 초치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이란 외무장관과 이번 사태를 논의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한 내용인데요. 이란의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이안 외무장관은 16일 왕이 부장과의 통화에서 이란이 긴장을 고조시킬 뜻이 없고 상황이 매우 민감하다고 밝혔습니다. 신화통신은 또 이란이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주권과 존엄성을 지키면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왕이 부장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미국 정부에 이를 알렸다고 주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사전에 미국 정부에 알렸고 주변 나라들에는 72시간 전에 이스라엘을 겨냥한 제한적인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측의 얘기는 다른데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호자관은 이란이 공격 개시 시간에 대해 백악관에 경고를 보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란을 추가로 제재해달라고 국제사회에 요청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32개국에 서한을 보내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포함해 이란을 추가로 제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 이란을 억제하고 약화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국으로 갑니다. 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만났군요.
네, 숄츠 총리가 14일부터 사흘 동안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16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회담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대중국 무역 문제와 우크라이나 문제 등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네, 자, 독일이라고 하면 유럽연합 EU에서도 중심 역할을 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EU하고 중국이 무역 부분에서 갈등을 빚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독일을 포함해 EU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만든 중국 전기차나 청정에너지 기술 등의 제품이 역내 시장을 위협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EU 안에서 이런 우려가 확산되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숄츠 총리 또 시 주석 회담에서 어떤 말이 오갔습니까?
네, 시 주석은 중국산 전기자동차와 리튬 배터리 그리고 광전지 수출이 국제 공급망을 풍부하게 하고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그린 저탄소 전환으로의 대응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과 독일이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고 시장지향적이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변증법적으로 생산능력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시 주석이 생산능력 문제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정부 보조금을 받은 중국 업체들이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국제 공급망과 시장을 교란한다는 비판이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초과 생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진 중국산 제품이 다른 나라 시장을 휩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제닛 옐런 미국 국무장관도 중국이 이 초과 생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네, 숄츠 총리는 15일 상하이 퉁지 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두 나라 사이 경쟁이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어느 시점에 중국 자동차들이 독일과 유럽에 있을 것이라면서 항상 분명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경쟁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중국이 보조금 등으로 이렇게 값싼 물건을 수출하는 것, 이게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숄츠 총리는 다른 말로 하면 저가 공세와 과잉 생산이 없고 지식재산권 침해도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연합이 그 숄츠 총리가 언급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독일은 또 중국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독일의 매우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기 때문입니다.
예.
중국은 2023년까지 8년 연속으로 독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었는데요. 2023년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해서 두 나라 사이 교역액이 약 2,7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 경제가 중국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와 관련해서 숄츠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양국 사이 협력이 위험이 아니라 안정적 관계와 미래를 위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시 주석은 또 두 나라의 산업망과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양국 시장이 상호 의존적이라면서 우리는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바라보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날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도 언급이 됐습니까?
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독일의 핵심 이익에 영향을 주고 세계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위기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독려하고 지지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중국은 독일을 포함해 모든 유관 당사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입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군요.
네, 3.2%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소비 증가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IMF는 1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IMF는 매년 4차례 경제 전망을 내놓습니다. 4월과 10월에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전망을,
네.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수정 전망을 내놓습니다. IMF는 1월 전망에선 올해 세계 경제 전망률을 3.1%로 내다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치를 3개월 만에 0.1%포인트 올린 겁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세계 경제가 1년의 경제 위기를 딛고 연착륙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IMF의 피에르 올리비에 고린차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 경제가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몇 가지 하방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울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꾸준하게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하는 등 놀라운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곳이 신흥시장이라든지 개발도상국이라기보다는 뭐 선진국, 특히 미국 위주라는 예상이네요.
네. IMF는 선진국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코로나 팬데믹 이전 추세를 넘어섰고 유로존은 강력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나홀로 호황을 누리는 미국의 성장률 전망은 2.7%로 종전의 2.1%보다 무려 0.6%포인트나 높였습니다.
네.
일본과 독일, 호주의 성장률 전망은 1% 안팎이었고요.
예.
한국은 1월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IMF가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6%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IMF는 중국과 다른 신흥시장의 전망은 어둡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제가 여전히 약화되고 있는 중국은 세계 경제가 직면한 일련의 잠재적 하방 리스크 중 하나로 뽑혔습니다.
네.
신흥시장의 경우 지정학적인 우려와 무역 긴장, 또 장기화된 고금리로 인한 물가 상승도 경기 하방 요인으로 포함됐습니다.
자, IMF의 분석은 이번 중국 당국이 발표한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6일 1분기 중국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5.3%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4.8% 성장을 예상했는데요. 부동산 침체 등으로 가라앉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최근 중국 정부가 내놓은 경기 부양과 소비 촉진책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중국의 성장률 목표인 5%도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다시 IMF 보고서 내용을 보죠. 올해 글로벌 경제에는 상방, 하방 요인 모두 다 같이 있다는 겁니까?
네,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게 IMF의 진단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각국이 재정 부양 정책에 나선 것과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잠재적인 성장 동력으로 언급됐습니다. 다소 배치되는 분석이기도 합니다.
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6.8%에서 올해 5.9%, 내년 4.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 자, 금리가 언제 내릴지, 내려올지, 이게 모두의 관심사죠.
네. IMF는 중앙은행들은 현재 인플레이션 신호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FED와 유럽중앙은행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에 대해 대서양 양쪽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일부 분석가들은 여전히 물가가 높고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성장률은 여전히 낮고요. IMF는 5개년 전망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수십 년 만에 최저치인 3.1%로 전망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허무호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출석한 형사 재판에서 배심원을 선정하지 못한 채 첫날 일정이 마무리됐고요. 둘째 날인 현재도 배심원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하원의장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안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약 62만 달러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한 세금 신고 내역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먼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자, 일정이 15일 개시됐고 첫날 법정 상황부터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15일에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죠.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래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네.
첫날 이 심리에 앞서 배심원 선정 작업이 시작됐는데 둘째 날인 16일에도 여전히 이 선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네. 자, 말씀대로 뭐 워낙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재판이어서요. 어떤 식으로 배심원을 선정하게 될지도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네, 재판을 맡은 후안 머천 판사는 15일에 이 법정에 나온 배심원 후보 96명을 모아놓고 사건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후보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편견이 있는지 자신의 견해와 상관없이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관해 질문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50명 이상이 손을 들었고 이들은 즉시 배심원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1차로 그 후보자들 줄이고 나서는 어떤 과정이 이어졌습니까?
네, 남은 예비 배심원들이 차례로 나와서 판사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사전에 작성된 42개의 질문지 내용을 보면 지난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어느 정당의 후보를 뽑았는지 뭐 직접적으로 묻는 그런 질문은 없습니다. 다만 뉴스를 얻기 위해서 어떤 매체를 즐겨보는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적 집회 또는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지
네.
또 극우단체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단체에 속해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네, 재판을 시작하려면 배심원이 몇 명 필요합니까?
네, 총 12명의 배심원이 필요하고요. 또 6명의 예비 배심원도 선정해야 합니다. 머천 판사는 첫날 우선 10명의 배심원 후보를 신문했는데요. 이 배심원을 선정하는 데만 이 며칠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재판 자체는 6주가 예상된다고 머천 판사는 밝혔습니다.
예, 사실 뭐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배심원을 선정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은 있었죠.
그렇습니다. 뭐 뉴욕 주민 대다수가 이 트럼프 일가의 뉴스에 수년 동안 노출돼 왔기 때문에
네.
뭐 편견을 갖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참 힘들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또 배심원단이 이 재판이 열리는 뉴욕 맨해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데 맨해튼은 미국에서도 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가장 강한 지역 중 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공정성을 갖춘 배심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란 얘기도 있었습니다. AP통신은 피고와 원고 이 양측 변호인이 자신들에게 이 유리하게 이 피고와 원고 피고와 검찰 측 양측이 이 피고 측 변호인과 검찰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배심원단을 구성하기 위해 시도하겠지만 이 법원의 목표는 무당파나 중도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법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양측이 선정된 배심원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선정된 배심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이 배제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고요.
네.
판사가 동의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이 배심원 선정 과정이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머전 판사는 배심원들의 이름을 비밀로 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이 재판 도중이나 이후에 이 위협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한 건데 뭐 이례적이긴 하지만 뭐 또 전례 없는 조치는 아닙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관련 소식 보고 있습니다. 재판은 15일 시작됐고 배심원 선정은 첫날 불발됐죠. 또 어떤 일이 15일 있었습니까?
네, 15일 배심원 선정 작업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 담당 판사인 머천 판사의 딸이 민주당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머천 판사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또 냈는데요.
네.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에 도착해서도 기자들에게 이번 재판은 정치적 박해이자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에 이 몇 차례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에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서 당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를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했는데요. 그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이 트럼프 그룹의 회사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 34개 혐의로 지난해 3월에 기소됐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쪽이 맨하튼 지검입니다. 이 맨하튼 지검 쪽에서는 재판 첫날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담당 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천 판사의 함구령을 위반해 핵심 증인인 대니얼스 씨와 코언 씨를 향해 비판적인 게시글을 올렸다면서 게시물 3개에 대해 각각 $1,000씩 총 $3,000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네.
검사 측은 또 다른 입막음 돈이 흘러들어간 잡지 내셔널 인콰이어러 관련 사안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고요. 판사가 이를 수용했는데요. 검사 측은 이 잡지의 이 데이비드 패커 전 최고 경영자와 잡지에 돈을 받고 독점 보도권을 넘긴 캐린 맥두걸 씨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 배심원들이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될 예정인 이 배심원단이 만장일치여야 합니다. 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이나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 배심원단은 유무죄 판결을 내릴 뿐이지 실제 판결은 재판장이 직접 내리게 됩니다. 재판장은 대개 이 배심원의 판결과 같은 판결을 내리는데요. 뭐 드문 경우지만 재판장이 이를 뒤집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각각의 혐의에 대해 최고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인데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11월 대선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대통령으로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또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당파 유권자의 절반, 또 공화당원 4명 중에 1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의회로 가겠습니다. 연방 하원이 해외 안보 처리 예산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하원이 그간 교착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15일 이번 주 내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타이완 등 대외 안보 지원안을 4건으로 분리해서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상원에서는 이 안보 예산안들을 하나로 묶은 안보 패키지가 이미 통과됐죠.
맞습니다. 상원에서는 지난 2월에 이미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네.
하지만 하원에 와서 법안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존슨 의장은 15일 기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세계가 지켜본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그들은 미국이 전 세계 동맹들과 우리의 국익을 지킬 것인지 보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하원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그 네 개의 안보 법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원한 총 규모는 950억 달러로 상원을 통과한 패키지와 같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6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 미국이 테러 단체를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14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 타이완을 비롯한 인도태평양의 동맹국에 대한 지원 법안, 또 그 외 국가 안보 순위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법안으로 나뉩니다.
자, 하원은 왜 상원에서처럼 이 패키지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걸 반대해왔던 겁니까?
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이스라엘 지원에는 찬성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네.
존슨 의장은 새롭게 분리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규모는 상원을 통과한 법안과 거의 같지만 차관 형식의 지원 방안 등 공화당 강경파가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존슨 의장은 늦어도 19일 저녁에는 표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 자금이 필요하다. 미국이 빨리 추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여러 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하원은 그래도 꿈쩍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분리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지난 주말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해진 상황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존슨 의장은 납세자들의 돈을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법안 추진을 미뤄왔는데요. 이스라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새로운 방안을 내놓게 된 겁니다.
네. 자, 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할 경우 통과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뭐 민주당은 상원처럼 패키지 지원안을 지지하는 입장인데요. 현재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합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 의견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법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로 구성된 프리덤 코커스는 15일에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지원은 찬성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과 상원은 존슨 의장이 빨리 안보 지원안을 처리하도록 압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앞서 대표적인 공화당 강경파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존슨 의장이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대한 표결을 추진한다면 존슨 의장에 대한 해임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은 돈을 얼마나 벌까 궁금하십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지난해 소득이 공개됐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지난해 약 62만 달러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세금 신고 마감일인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의 세금 신고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작년 소득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7% 늘어났고요. 소득의 23.7%, 그러니까 약 24%를 연방 세금으로 납부했는데 18만 1,000달러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네. 자, 대통령 부부의 소득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보죠.
네, 부부 소득의 대부분은 두 사람이 받은 급여였습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 급여가 40만 달러였고요. 미국에서 대통령 연봉은 의회가 정하는데 지난 2001년 이후 40만 달러 금액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질 바이든 여사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받은 봉급이 약 8만 6천 달러였습니다. 그 외에 투자 이익, 연금, 사회보장 혜택 등이 소득에 포함됐고요. 저서 인세도 있었는데요. 질 바이든 여사는 인세로 약 4천 달러를 벌었지만 대통령은 인세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자, 미국 사람들은 기부도 많이 하죠.
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기부를 얼마나 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이 사저가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이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성당과 17개의 사선단체에 2만 달러 넘게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소득 내역을 공개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네, 15일 백악관이 성명을 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의 모든 입주자는 미국인들에게 숨김이 없고 정직해야 하며 매년 대통령 세금 신고를 공개하는 오랜 전통이 깨지지 않고 계속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은 의무적으로 소득을 공개해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과 주요 정당 후보들은 예외 없이 세금 신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3년 연속 그리고 정계에 몸담은 이후에는 총 26번 세금 신고서를 공개했습니다. 1970년 이후 재임 시절에 세금 신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일한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대선 출마 선언 때부터 대통령 퇴임 후까지 소득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의 전통을 깨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국세청의 감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 신고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IRS가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생각을 바꾸지 않았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소득 공개를 요구했고요. 오랜 법정 공방 끝에 2022년 말에 하원 세입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는 2017년에서 2019년 임기 첫 3년 동안에 연방소득세로 총 110만 달러를 납부했는데 2020년에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에서 환경보호 문제는 지난 1960년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여러 사건 또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1970년대 들어 환경보호청 EPA가 신설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환경보호청의 설립 배경과 변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Each of us all across this great land has a stake in maintaining and improving environmental quality. Clean air and clean water.
1960년대 들어 연이어 발생한 대형 재해로 대기와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악화하는 도시 공기와 위험한 물질로 오염된 도시 상수도 또 쓰레기로 뒤덮인 자연지대에 관한 사람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1970년 초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환경에 대한 37개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또 비슷한 시기에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연방정부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지 검토할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위원회 권고에 따라 닉슨 대통령은 의회에 환경보호청 EPA를 신설해 연방정부의 많은 환경 관련 업무를 이곳으로 이관하자는 계획을 보냈고 의회는 이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닉슨 대통령은 이해 7월 재조직 계획 3호를 발동했고 이에 따라 12월 2일 EPA가 공식적으로 설립됐습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for Alaska engineers is to preserve the delicate tundra during construction work.
1970년 12월 31일 연방의회는 청정대기법을 제정해 EPA가 대기질과 차량 배출, 오염 방지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듬해 12월 31일 EPA는 승용차나 트럭 그리고 기타 차량의 연비 측정을 시행해 사상 처음으로 해당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EPA가 설립 초기에 거둔 큰 성과 가운데 하나는 차량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에 촉매 변환기를 설치하기로 자동차 회사들과 합의한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EPA는 우려하는 광산의 잔존물, 해양 투기, 안전한 식수 음용, 살균제와 살충제, 살처분제, 그리고 학교 내 성면 통제를 위해 고안된 많은 법률을 집행했습니다. 21세기 들어 EPA의 역할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처로도 확대됐습니다. 2007년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EPA에 이산화탄소와 여타 5개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2011년 1월 주정부들과 EPA는 청정대기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허가제를 시작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환경보호청 EPA의 설립 배경과 변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제48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한국을 공격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에 다시 돌아가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38선 이북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유엔 주재 소련 대사는 한국 지원 결정이 나온 이날 회의를 거부하고 불참했습니다. 만약 소련이 회의에 참석했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겁니다. 유엔의 요구는 북한군을 막지 못했습니다. 북한군은 38선을 넘어 한국을 공격한 지 일주일 만에 수도 서울 부근까지 진격했습니다.
이 시기 미국 대통령은 해리 트루먼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미 공군과 해군을 파병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트루먼 대통령은 공군과 해군에 이어 지상군인 육군도 한국전쟁에 참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미군 사령관이 유엔군을 지휘하길 원했습니다. 유엔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선택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을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승인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통과되고 한국을 돕기 위해 군대를 보내기로 한 다음 더 많은 유엔군이 속속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유엔군의 증원에도 불구하고 1950년 8월이 되자 한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북한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려 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은 한반도 남동부에 있는 항구 도시인 부산 인근에 형성된 전선으로 6.25 남침 이후 국토의 90%를 북한군에게 빼앗긴 한국군과 유엔군이 부산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결전을 벌였던 방어선입니다. 미 8군 사령관인 해리스 워커 중장은 북한군의 진격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전선을 축소해 병력을 집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낙동강을 경계로 부산에 대한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한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낙동강 전선은 한국전쟁에서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방어선으로 부산을 군사 교두보로 삼아 반격을 준비했기 때문에 부산 방어선이라고도 부릅니다.
1950년 8월 6일 북한은 낙동강 방어선을 뚫기 위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한국과 북한 양측 모두 주도면밀한 작전을 펼치며 결사적으로 싸웠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계속된 치열한 전투로 수많은 북한군이 희생됐습니다. 1950년 8월 말에 이르자 북한은 수많은 병력과 장비를 잃고 더는 공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채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9월에 다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한국전쟁 최후의 방어선인 낙동강 방어선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북한군이 한반도의 대부분을 점령한 상태에서 부산 일대를 방어했고 부산항을 통해서 병력과 물자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세를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낙동강을 방어하는 동안 유엔군은 서울에서 부산 방면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와 철도, 다리를 폭격해 북한군의 물자 보급을 방해했습니다. 북한군의 전력이 약해지고 있던 1950년 9월 15일 유엔군 총사령관인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유엔군 총사령관인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한국의 기습 상륙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유엔군은 한반도 서부 해안에 있는 인천항에 상륙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은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이 지역은 해수면의 높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조수 간만의 차가 9m였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에 투입된 수만 명의 병력과 군함 261척은 만조를 기다렸다가 해안과 육지에 가까이 접근해야 했습니다. 만약 너무 오래 기다릴 경우 바다 수위가 낮아져서 군함은 별다른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로 갯벌에 갇힐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군함에서 대기 중인 병사들이 쉽게 표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이 이끈 인천 상륙 작전은 성공이었습니다. 유엔군 추가 병력은 재빨리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군해 여러 지역에 걸쳐 있던 북한군을 서로 분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유엔 공군과 해군은 북한군의 통신선을 파괴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한국군과 유엔군은 북한군의 배후를 차단하고 전면적인 총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28일 수도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1950년 10월 1일 한국군은 북한으로 진군했습니다. 한국군은 유엔군과 협력해 평양 탈환 작전을 펼쳤고 이 작전이 성공하면서 북한 수도 평양을 장악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bird, 새와 관련된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유상종, 비슷한 부류끼리 모인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He's always letting them see first.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He's always letting them see it first.
그는 항상 그들에게 이것을 먼저 보게 해요.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같은 깃털의 새끼리 무리지어 다니죠. 유유상종입니다.
Have you ever observed that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새들이 무리지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In other words, people who are similar become friends or do things together.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가 되거나 어떤 일을 함께 합니다. 또 다른 대화 들어보시죠.
I know they are going to agree with the boss.
Probably.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I know they are going to agree with the boss.
나는 그들이 보스와 동의할 것을 알아요.
Probably.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아마도요. 유유상종이죠. 이번에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표현 대화를 통해 보겠습니다.
You are early.
Yep. Early bird gets the worm.
You are early.
일찍 나왔네요.
Yep. Early bird gets the worm.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죠. get이라는 단어 대신 catch를 써도 됩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Most of the people I work with are early birds.
나와 함께 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침형,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They believe that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그들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믿죠.
They think that a person who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for work has the best chance of success.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한 개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라는 표현 보겠습니다.
Hey, I nailed both of them.
Yes, you killed two birds with one stone.
Hey, I nailed both of them.
나는 두 가지를 다 해냈어요.
Yes, you killed two birds with one stone.
맞아요, 당신은 한 개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세가 꺾이다, 활동을 제약하다, 통제하다라는 표현 보겠습니다.
Everyone in my office works hard.
우리 사무실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But some people have had their wings clipped.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통제를 받습니다.
Their jobs have been limited.
그들의 작업은 제한됐습니다. Clip someone's wings. 어떤 사람의 날개를 자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죠. 이번에는 손 안에 새 한 마리가 수풀 속에 있는 새 두 마리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표현 보겠습니다.
A bird in the hand is worth two in the bush. This means you should not risk losing something you have by trying to get more of something you do not have.
A bird in the hand is worth two in the bush. 이 뜻은 불확실한 것을 잡기 위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잡지 않은 불확실한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지금 확실한 것,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유유상종.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한 개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 Clip someone's wings. 어떤 사람의 능력을 제한시킨다. A bird in the hand is worth two in the bush.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가진 것을 지키고 만족해라. Bird가 사용된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